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잉글리시 미디어가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면서 교육 환경도 좋고 집값도 많이 비싸지 않고 생활비도 너무 많이 안 들고 또 일자리 형편과 주민들 수준이 좀 있고 범죄율도 낮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좀 있고 뭐 그런 도시가 어디가 좋게 있는지 궁금해하는 미국인들에게 유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 그리고 교육평가 기관인 니치가 최근 공개한 2018 베스트 교외 도시 50위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중북부 소도시 한 30여 개가 살기 좋은 소도시 올해 목록에 올랐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인디애나주의 주도인 인디애나폴리스 북쪽에 위치한 카멜이란 도시인데요. 인구가 8만 7천 명인 작은 도시입니다. 중간 주택 가격이 한 31만 달러에 중간 가계 소득은 11만 달러가 못 됩니다. 공립학교 평가는 거의 만점이고요. 안전도도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입니다. 뒤를 이어서 2위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의 체스트브룩이라는 도시고요. 3위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의 클라렌든 힐스, 또 4위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의 리치몬드 하이츠, 5위는 시카고 인근 버팔로 그로브라는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환경, 주택가격, 생활비, 주민교육 수준, 일자리 기회, 편의시설, 공원 접근성, 범죄율 등을 분석한 결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특이점은 미국의 최대 도시고 예술과 금융 관광 도시인 뉴욕을 포함해서 뉴욕주는 50순위에 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한 개 도시만 이름을 올리면 이상적일 텐데 하는 미국인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부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들어보시죠.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n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난 24일 미국 뉴욕 UN 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인 소년 가수단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역할을 하는 방탄소년단이 이 자리에 있다. 이어서 BTS, 방탄소년단 단원 7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에 섰습니다.
It is an incredible honor to be invited to an occasion with such significance for today's young generation.
마이크를 잡은 주인공은 팀의 리더인 RM, 본명은 김남준인데요. 김남준 씨는 한국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 행사장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BTS는 유니세프가 세계 청년들을 상대로 용기를 북돋기 위해 벌이는 Generation Unlimited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유엔 본부를 찾았는데요. 연설자로 나선 RM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감동적인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근처에 있는 일산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면서 별을 보면서 꿈꾸지 말고 실천해보자, 내 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라고 생각했다면서 가수가 돼야 한다는 작은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RM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은 성공할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멤버들이 있었고 팬클럽인 ARMY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정답은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자 라고 강조했습니다.
Let's take all one more step.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I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7분 정도 이어진 연설이 끝나자 행사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등이 참석했는데요. RM은 25일 미국 NBC 토크쇼 The Tonight Show 스타링 지미 펠렌에 출연해서 연설을 하면서 손이 떨리고 긴장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ABC 방송도 세계 최고의 소년단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25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BTS가 지난달 발매한 음반 Love Yourself Girl Answer는 음반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9위를 차지하며 4주 연속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제2의 미투.
My name is Christine Blasey Ford. I am a professor of psychology at Palo Alto University and a research psychologist.
지난 27일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렸던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 청문회의 쟁점은 그가 과거에 성폭행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무엇보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에 누구보다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은 나도 당했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미국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과거 성폭행 미수 의혹과 그를 엄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으로 촉발된 제2의 미투, 나도 당했다 운동, 다시 미 연예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팰로엘토대 교수를 공격하자 여성 연예인들은 왜 나는 신고하지 않았나? Why I didn't report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할리우드 건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으로 시작된 1차 미투 운동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1차 미투 때 피해 사실을 앞장서 고발한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겨냥해서 나는 두 차례 성폭행 당했다. 한 번은 내가 10대였을 때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그걸 부모님께 말씀드리는데도 30년이 걸렸다면서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성폭행 피해자들은 미투에 응답하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씨의 여고 동문 1200여 명은 그를 지지하는 공개 편지에 서명했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포드 씨의 경호 비용을 마련하는 모금 행사도 시작됐는데요. 과거의 불투명한 기억으로 캐버노 지명자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노 지명자의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며 지명이 철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통해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평양 남북정상회담 또 이어진 유엔 총회에서 참 중요한 한반도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예.
먼저 가장 많이 본 뉴스부터 알아보죠.
네. 가장 많이 본 뉴스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후에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전망해 본 최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 기사에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번에 열렸던 평양 정상회담을 그 1차 정상회담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을 좀 나눠서 분석해 본 게 특징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방북했던 날 바로 그 당일에 열렸잖아요. 18일에.
네.
근데 이제 이때 이른바 이제 1차 정상회담은 좀 전문가들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또 남북 경협 이렇게 남북 문 문제가 중점 이슈가 됐을 텐데 이 남북 문제와 관련된 것은 이미 대부분의 사전 실무회담을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날은 사실상 두 정상이 추인하는 그러니까 도장 찍는 이 정도의 수준에 그쳤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이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차 회담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다음 날에 2차 정상회담 열렸죠.
네, 19일에 오전에 이제 백화원 초대소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이날은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담을 했습니다. 한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그 영상을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회담을 마치고 그 복도로 걸어난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밝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회담 앞서서 회담장에 들어갈 때 문 대통령은 표정은 굉장히 밝았는데 이 나올 때 표정이 좀 입을 굳게 다문 채 좀 무거운 표정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단독회담이 어떻게 분위기가 안 좋았나 이런 전망들도 이 영상을 보는 기자들은 하곤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정상은 회담 이후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바로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본인의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기도 했죠.
네.
또 그리고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같은 추가 조치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강인덕 전 장관은 단독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 절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를 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걸 수용을 안 한 건 아니냐. 이 당시에 좀 분위기를 봤을 땐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어떤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걸까요?
뭐 이게 그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 전문가의 어떤 분석을 빌어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건 북한의 핵신고,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핵무기를 담은 그 리스트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그리고 또 미국의 종전선언 등을 이제 맞바꾸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은 핵신고와 검증을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북한은 네. 또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어느 정도 시한을 정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안을 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걸 거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강 전 장관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또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7일, 18일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 그리고 그 전전날이죠.
네.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런 상황들도 이런 중재안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좀 조율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평양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합의는 이보다 약했죠.
그렇습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폐기한다. 그리고 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경우에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네.
때문에 워싱턴 일각에서는 미국이 종전선언, 제재 해제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에 북한 스스로 비핵화 대상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비핵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요즘 하는 말로 셀프 비핵화하는 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 위원장이 한 약속 가운데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 이른바 뭐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표현을 언론들이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했죠.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북 2차 협상 논의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네.
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본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가까운 미래에 만날 것이다. 뭐 near future, very near future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날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10월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미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준비를 기정사실화 한 겁니다.
네. 자, 2차 정상회담 장소나 시기적인 뭐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나온 게 없죠,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싱가포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사실 전부인데요. 일본 언론은요. 한국이나 판문점 개최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뭐 단지 추측에 지나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폼페오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10월에 열릴 수 있지만은 10월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1차 미북 정상회담도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열렸는데요.
네.
일단 2차 회담은 어떻게 진행될지 또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가 25일 진행됐는데요.
네.
김명남 기자의 관련 보도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 먼저 올해 중단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이게 재개될 계획인가 이런 질문 당연히 나왔겠죠.
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 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는요, 내년 봄으로 예정된 이 연합 군사 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려서 훈련이라는 것은 국방 전략에 따라서 군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군사 활동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훈련자에게는 동맹국 지도자들이 앞으로 내릴 결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훈련 중단 때문에 준비 태세가 약화됐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요.
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훈련 중단으로 준비 태세가 약화됐느냐 이런 질문에 분명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훈련은 상호 운용성 등을 유지하고 연습하는 목적인 만큼에 이 연합군의 준비 태세가 아주 조금 저하됐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 8월과 9월 이 훈련을 유예하기로 한 결정은 북한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중하게 위협을 택한 것이라면서 관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언가 조정하는 게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빈센트 브룩스 현 주한미군 사령관과 그의 팀들이 기존 훈련보다는 작은 규모의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준비 태세를 유지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남북한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에 있는 감시초소 철수된 우려가 없는지 묻는 질문도 있었네요.
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GP 감축, 뭐 감시초소를 흔히들 GP라고 하잖아요.
네.
GP 감축은 남북한 국방장관 사이의 최근 논의 내용 중 하나였다면서 DMZ 내에서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남북한이 대화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은 모두 다 유엔 사령부에 따라서 중계되고 판단이 내려지며 감시되고 이행돼야 한다 이런 설명인데요. 또 비핵화 없이 현재의 정전협정이 대체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 이루어지는 일종의 평화협정은 두 나라 간의 합의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정전협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북한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일과 정전협정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독자 선택 이번에는 또 많이 본 뉴스 세 번째 알아보죠.
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는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개인이나 기관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율을
헤더노트 국무부 대변인이 22일 언론 성명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만적인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유엔 회원국들은 개인이나 기관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서 정제율을 주고받는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공고도 같이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 또 선박들에 대해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제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협력국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고 또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미국 정부가 그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불법 운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버트 대변인도 이 부분을 힘줘서 얘기했는데요.
네.
미국이 북한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운송 활동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려는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환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박 간의 불법 환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네.
북한 배와 제3의 국가 유조선이 석유를 이제 밀수출하는 겁니다.
네.
배에서 배로 옮겨 싣는 이런 네.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미국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가 최근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로 주지했다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들은 동중국해에서 북한 유조선들의 정제유 환적 행위를 탐지하고 막는 것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영국도 이런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막는 데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앞서 2월이었죠? 국무부가 국제운송주의보를 발령했잖아요.
네. 국무부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그리고 미 해안경비대와 함께 이 주의보를 발표를 했는데
네.
북한과의 해상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이후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선박 간 환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네.
또 국제사회가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특히 앞서 설명해드린 그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석유 밀수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6일에 유엔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역시 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이제 네 번째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네.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선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지적을 소개한 김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요.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일종의 평화선언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절차는 매우 까다로울 거고 또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매우 의미 있는 조치를 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남북한 간 국경에 배치되는 약 1만 문 정도의 북한 장사정포 이걸 먼저 철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지만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비무장지대가 무기로 가득한데 이런
네.
선언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포함해서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왔었죠.
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요.
네.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역량 개발을 완성했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뭐 미사일 실험장이나 발사대 폐기는 의미 없는 조치라는 겁니다.
네네.
아울러 북한은 일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은 약속과 달리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베넷 연구원 같은 경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뭐 50개, 6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못해도 뭐 20개, 30개 이걸 밖으로 빼내야 된다.
네.
뭐 밖으로 반출해야 된다. 이래야지만 의미 있는 조치다라고 앞서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김정은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빠른 시일 내에 평화선언을 체결하는데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요.
네.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선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선언을 위해서는 주한미군하고 미한동맹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요.
네. 로버트 매닝 애틀랜트 카운실 선임연구원 역시 평화선언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이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한미군 규모, 미한동맹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네.
문제는 평화선언 등 사안을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에 미국은 여기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평화협정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평화협정에 어떤 조건 혹은 어떤 내용을 담기로는 하는지 먼저 좀 주도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미국이 좀 이니셔티브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네.
또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 그리고 핵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비핵화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좀 끌고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독재의 선택 마지막 뉴스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참 오랜만에 인권 관련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결의안 하나 그리고 법안 하나를 채택했다는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상원 전체위원회에서 각각 법안과 결의안 한 건씩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는데요.
네.
먼저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안이 바로 이날 채택됐습니다.
네.
먼저 결의안 내용을 좀 보면요. 상원의장 대행인 오우린 해치 공화당 의원이 지난 4월 말에 발의한 거라고 하는데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수용소 운영에 책임 있는 개인들에게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 이게 담겼고요.
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조사 또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 형사재판소 설립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개인의 제재를 부과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수감자를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고 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결의안 내용인데 이 그럼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법안 내용은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네.
이름이 아시아 안심 법안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법안은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북한 정부와 이들을 대신 내 활동하는 개인 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또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먼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고요. 또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역량에 관한 문제 제기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180일마다 갱신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려고 할 때 이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하도록 의회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울러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도 명시해야 한다고 적시했는데요.
네.
이 밖에 법안은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에 2019년에서 23년도 회계 연도까지 $1,000,000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다섯 번째 뉴스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평가 알아봤고요.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소식, 또 북한과 관련된 불법 해상활동에 대해서 경계를 촉구한 국무부 성명, 또 최근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의회에서 통과된 결의안과 법안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를 통해서 한반도 소식을 좀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박형주 기자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 내 한인 미술가의 작품이 한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한국의 현대미술 축제인 부산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부산 현대미술관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전시관에 들러보던 문 대통령 내외는 이번 부산 비엔날레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작품의 퍼포먼스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초코파이를 먹었는데요. 천미나 작가의 작품 초코파이 함께 먹어요가 화제 초점입니다. 커다란 전시실 바닥에 둥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10만 개의 초코파이를 관객들이 먹고 즐기고 또 정이라는 한자가 적힌 봉지를 커다란 투명 아크릴 원기둥 안에 버릴 때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즐기는 과제인 만큼 초코파이를 먹는 것은 남과 북이 소통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비엔날레 최태만 집행위원장은 VOA에 천미나 작가의 작품을 초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시 감독을 선임하고 이 주제로 전시를 하겠다고 공표를 했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애초에 전민전 작가의 이 작품이 가져올 경우에는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작은 부분이나마 이 작품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남한 사회에서 아니라도 남북의 화해를 위한 팬데믹 차원에서 어떤 제안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남북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완화되고 급속도로 이렇게 화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어떤 대화도 이렇게 물론 중간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초코파이가 결국은 이런 이 남북 정세의 변화라든지 또는 세계 정세에 있어서 한반도의 변화에 있어서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북의 화해를 위해 기획했던 전시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배가 됐던 세명입니다. 부산 비엔날레는 1998년 부산 국제 아트 페스티벌로 출범한 이후 격년제 국제 현대 미술 전시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다른 주제로 열리며 현대 미술의 대중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2018 부산 비엔날레의 주제는 비록 떨어져 있어도입니다. 최 위원장은 한반도가 겪고 있는 물리적, 영토적 분단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상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미나 작가의 작품 활동이 정확하게 이런 상황과 일치했다며 초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주제가 분할 분리 뭐 또는 심리적인 상흔 등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오랫동안 작업해온 천민정 작가의 작품이 우리 전시의 내용과 또 지향하는 바와 너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초코파이는 북한 주민이 남한을 이해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데올로기의 경계, 또 이데올로기에 만들어진 대립과 갈등의 해소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아주 이 갈등 해소의 어떤 좋은 이 장치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무거운 주제인 만큼 천 작가의 이번 전시는 심각성을 부드럽게 풀어내며 관객 참여형 방법으로 효과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 미술대학교 교수인 천미나 작가는 지난 2014년 금강산 관광 중 북한 주민을 만난 걸 계기로 북한 주민들을 그림에 등장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폴리팝 아티스트로서 남북한의 갈등, 북한 주민의 평범한 인권, 북한 정권에 대한 바람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왔습니다. 폴리팝은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 막대사탕을 뜻하는 롤리팝이 합쳐진 폴리티컬 팝 아트의 줄임말로 딱딱한 정치를 대중에게 쉽게 소개하는 미술 장르입니다. 천미나 작가는 지난 2008년 인형을 통해 말하다라는 제목의 전시로 서구지향적 사고방식이 패배한 한국 사회와 순수하고 아름답지만 개인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전체주의 사회, 북한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일본 만화 주인공 포켓몬이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한 여성들의 슈퍼우먼 컴플렉스를 담았고 초코파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육자로서 북한 주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미술사 동영상 강의 시리즈를 제작해 꾸준히 북한에 보내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은 지금까지의 천 작가의 활동과 목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0여 년간 그렸던 그림과 초코파이, 동영상 강의 등 핵심 활동이 소개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천 작가는 이번 작품 전시를 탈북자들에게 헌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천 작가가 탈북자를 직접 전면에 드러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천미나 작가입니다.
저는 탈북자님들을 위해서 이번에 작품 한 거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게 이제 그 거기 벽에도 써 있거든요. The artist dedicates the installation to South Korean,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그분들도 이제 그 힘드시게 살아오고 이렇게 넘어오고 적응하는데 뭐 이렇게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훌륭하시니까 저는 그분들 남들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좀 주고 싶었고 와서 같이 이거를 즐깁시다 이런 그런 그래서 좀 와주셨어요.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작품을 바칩니다라고 자신의 전시 목적을 밝힌 천 작가는 당초 주최 측은 초코파이 전시만을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만 부산 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은 현재 남북한 화해 무대에 북한 인권을 부각시키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중요한 쟁점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킨 경우에 현재 조성되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혹시나 조금 더 경색되는 것을 비밀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아마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어떤 그 정세로 볼 때 인권을 내세울 경우에 오히려 북한이 더 이렇게 다소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경직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차분하게 점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천 작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희망하는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결국 한반도의 평화가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관람객들의 반응과 문 대통령의 방문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람객들의 반응을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그 휴먼 라이츠 액티비즘이 더 우선적으로 스트라테지이즈 됐었으면은 그 비디오가 떴겠죠. 예, 네, 근데 일단적으로 그 비디오는 과자를 먹으면서 보는 그런 분위기며 재밌게 보지만은 이게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그런 깊이성 그리고 이제 그 액티비즘, 글로벌 액티비즘에 대한 얘기는 뭐 거의 없어요. 한 기사 한두 개 정도 나왔지만 그게 메인으로 지금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죠. 근데 그것이 또한의 지금의 현실일 수 있다고.
천 작가는 남북 화해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 개선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미 합중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섬터 요새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섬터 요새로 들어가려면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전함과 병력을 준비하는 데만도 몇 달이 걸립니다.
섬터 요새에 식량을 수송할 계획을 세우고 박스 대령은 찰스턴에서 주지사 프랜시스 피켄스를 만났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6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대
피켄스 주지사는 남부 연합군 배를 이용해 폭스 대령을 섬터 요새로 실어다 주었습니다. 요새 식량은 곧 바닥을 보일 상황이었습니다. 피켄스 주지사는 링컨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합중국의 대통령이 남부의 탈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섬터 요새에 계속해서 병력을 보내려고 시도한다면 남부의 언덕과 골짜기에서 전쟁의 울부짖음을 듣게 될 겁니다. 물론 식량을 실은 선박을 단 한 척이라도 섬터에 보내는 날에는 곧 전투로 이어질 거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1861년 3월 말 링컨 대통령은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요. 섬터 요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앤더슨 소령에게 보급품을 보내는 문제는 3명이 찬성하고 3명은 반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링컨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명령을 전했습니다.
국방장관께서는 해상으로 섬터 요새에 병력과 보급품을 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일주일 후인 4월 6일까지 모든 출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팍스 대령을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섬터 요새로 보급품을 보낼 준비가 됐습니다. 팍스 대령께서 이번 작전을 직접 지휘해 주십시오.
하지만 강료들은 링컨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자칫하면 북부에 있는 합중국의 모든 친구들까지 잃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산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벌집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던 수많은 벌들이 화가 나서 떼지어 날아와 우리를 마구 쏘아 죽일 텐데 너무나 명백하게 불필요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이 일로 우리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861년 4월 10일 미국 남부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찰스턴에 있는 남부군 사령관에게 결정서를 보냈습니다.
섬토 요새에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합중국군의 앤더슨 소령이 끝까지를 거부할 경우 섬토 요새를 파괴하시오.
남부군 장교들은 항복 요구를 전달하며 앤더슨 소령에게 병사들과 함께 섬터 요새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무기와 재산은 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합중국 항까지 수송도 해드리죠.
앤더슨 소령은 한마디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섬터 요새에 당장 발포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아도 굶주림 때문에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며칠 안에 결판이 날 테니 기다려보시죠.
우리 남부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께서는 합중국 병사들이 굶주림 때문에 요새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면 요새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소령께서 여기를 언제 떠날지는 지금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우리 남부군에게 먼저 발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 소령께서 이 약속을 해준다면 남부군도 발포하지 않겠습니다.
1861년 4월 11일 썸터 요새의 지휘관인 앤더슨 소령은 장교들과 함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의논한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부군이 섬토 요새나 합중국 기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4월 15일에 섬토 요새를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연방 정부가 새 명령을 전달하거나 보급품을 보낸다면 요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앤더슨 소령의 결정은 남부군 대표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걸고 한 시간 안에 뷰리가드 장군이 섬터 요새에 공격을 개시할 거라는 걸 통보한다. 공격 시간은 1861년 4월 12일 새벽 4시 20분이다.
앤더슨 소령은 남부군 대표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남부군이 요새를 떠나자마자 앤더슨 소령과 장교들은 병사들을 깨우고 전투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861년 4월 12일 새벽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남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제1탄이 발사됐습니다. 합중국 요새인 썸터 요새 상공에 박격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이 폭발을 신호로 썸터 요새를 포위하고 있던 남부군 대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썸터 요새에는 포탄이 빗발치듯 떨어졌습니다. 찰스턴 주민들은 새벽에 들리는 요란한 대포 소리에 놀라서 항구로 달려나왔고요. 포탄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미 합중국은 둘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미국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링컨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그동안 남부연합에서 썸터 요새에 남아있는 병력을 철수하라고 얼마나 요구를 해왔습니까? 식량도 없으면서 몇몇 되지도 않는 병력으로 끝까지 못 물러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결국 공격당하게 된 겁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셔야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 head start. A head star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n't start until next month.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Alison은 Jason에게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 not start until next month.
아니, 벌써 교과서를 샀다고? 하지만 수업은 다음 달에 시작이잖아. 라고 놀랍니다. Jason도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알아, 그런데 미리 예습 좀 하고 싶어서. 라고 합니다. Alison은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나도 그래야겠다. 미리 수업에 대비해야겠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a head start. A head start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n't start until next month.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today's phrase is a head, H-E-A-D, head, start, S-T-A-R-T,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If you have a head start, you start something ahead of others. It simply means to have an advantage that makes you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A head start는 남보다 미리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렇게 미리 시작해서 갖게되는 유리함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남보다 앞서서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는 제이슨이 교과서를 미리 읽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수업은 다음 달에 시작하는데도 제이슨은 미리 예습을 한다고 했죠.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라고요.
네, 이렇게 무언가를 미리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a head start.
A head start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phrase. Timothy has a head start over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as he has lived in Europe for 2 years. 는 Timothy는 다른 유학생들보다 유리해. 유럽에서 2년 동안 살았었거든. 라는 뜻입니다.
A head start.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n't start until next month.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렛츠 리뷰. To have a head start means to have an advantage that makes you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It simply means you start something ahead of others. A head start는 남보다 미리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V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